사도행전 28번째, 물세례 vs 불세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팜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지만은 그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환영하지만은 그 진정한 의미는 알질 못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부강시킬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복만을 기대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건 반쪽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진정으로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또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2년 반 정도의 2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안디옥에서 재충전을 하신 다음에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나중에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서 3장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는 바울의 그늘에 가려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바울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다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볼로는 알렉산더 출신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전혀 순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사람들은 교회 설립자인 바울보다도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바울은 글을 참 잘 썼지만은 설교 말씀은 좀 어눌할 것으로 추측들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설교가 그 말이 뛰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아볼로의 뛰어난 학식과 이 달변은 바울의 그 어눌한 설교에 비하면은 훨씬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자신들을 아볼로파라고 부를 정도로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물론 아볼로가 당파를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고린도에서 그 아볼로의 인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 얘기고 아볼로가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할 당시만 해도 사정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누가의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이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달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아볼로도 바울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이제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아주 이상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그가 있는 유일한 세례는 요한의 세례뿐. 이분은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를 가르치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도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자면 반쪽 믿음입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이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스승으로만 알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인데 여러분 이거 그때만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는 출석을 해요.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신자들이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신자들이 아주 흔히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두 제자들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 이전의 상태를 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근데 당시 초기 기독교에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아볼로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강론을 듣던 이 아굴라 부부는 저 사람이 성경에는 능통하지만은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무엇인가 중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이 부부가 아볼로를 부족한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채 교회에 출석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옛날에 많았습니다.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말씀인데 여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 경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과정으로 전해졌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또 갈릴리에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런 제자들의 통해서도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접한 그 유대인 아볼로는 네, 유대인이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또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십자가 사건에 이어지는 예수 부활 승천에 따른 성령 강림 사건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서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부강시켜줄 그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은 반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온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 고린도교회에서 물을 주어서 기여하는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되는 본문 19장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제자들이 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삼위일체 개념도 없던 그 초기 기독교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런 차이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데 예수의 세례는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부활승천 한 다음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유의하면서 우리 계속되는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장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데 2차 여행 끝내고 돌아온 바울이 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생각하면은 우리 같으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가서 또 가면 또 매 맞아야 되고 또 욕 먹어야 되고 또 도망가야 되고 아유. 근데 이 바울이 Man of Grace and Greece라는 그 별명답게 1, 2차 여행에서 설립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교회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격려한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또 전도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전도한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 끝까지 보살피면서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괜히 전도만 해놓고 내버려두면 그 마귀가 그냥 들고 들어옵니다. 전도한 게 다 무효가 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죠. 이 고대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고 또 7대 불가사의 하나인 그 아덴의 신전이 있던 곳인데 로마 아시아 지역 지방의 그 행정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여행 때 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님이 방해하셔서 못 갔던 곳. 그렇지만은 이번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가 주 선교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에베소의 그 두란노 소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지금 아볼라와 똑같아요. 바울은 어떤 제자 12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 모습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걸 발견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자, 이 사람들의 대답은 아니 성령이 뭐예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우리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교회 출석한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많은 활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파에 속하는 교회들은 이제 성령을 강조하고 장로교 쪽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멀습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성령 교회 들어가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그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하세요. 그때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의 역할과 특히 그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 역할은 아주 전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또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야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데, 다시 말해서 요한의 물세례, 회개하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구절 있습니다. 첫째,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분, 이제 세례 요한 뒤에서 곧 세상을 찾아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분이고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원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함되겠죠. 또 셋째,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세례, 아마 이것이 물세례라고 보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지긴 해요. 근데 물로 씻는다고 거기에 있던 박테리아 세균들이 다 없어집니까? 죄는 박테리아보다 더한 것이 죄입니다. 죄를 물로 씻는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씻어질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은, 장질부스가 돌면은 옛날에 다 시체를 태웠습니다. 왜 태웁니까? 태워야 죽으니까. 자, 여러분, 물세례하고 불세례의 차이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원의 역할이 예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이 곧 오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 네,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물로 세려주어서 씻어서 주님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겠는데 이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세례 요한의 설명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 이제 계속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놓 좋은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지금 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할 것이라는 말씀은 심판입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인데, 물로 받는 세례, 물론 요한의 세례도 물로 받는 세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도 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의 세례는 구원을 이루는 세례, 성령과 불을 주시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불로 죄를 태워 없애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요한의 세례는 성령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더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예수의 세례를 성령 세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또 이런 것은 오순절의 베드로 설교 내용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자,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물로 세례 받는 것 같고 용서의 세례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귀한 자녀로 태어났다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 주신 선물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자기 죄를 자각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의 역할은 그 죄를 사하시는 것. 상당히 맥이 비슷합니다. 자, 이 열두 제자들은 비로소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순절에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 3천명이에요. 3천명이 모두 생명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이 구원의 본질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아주 새로운 세계가 펼쳐 있는데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본오겐입니다. 자, 이제 이 열두 제자들이 성령과 권능을 받고 에베소 지역 복음화에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모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라면은 성령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사람에 묶인 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자신의 영적 실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달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로 아래 죽을 수밖에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회개에 따르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로 죄를 물로 씻는 물세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한테만 주어집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주는 세례, 외적인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주시는 그 내적인 세례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성령 세례는. 왜? 받은 사람은 불같이 뜨거운 것이 자기 가슴속에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세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제가 이 불을 받고 지금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최대 관심이 너희들 성령을 받았는가인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물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 생활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는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진정으로 믿을 때 성령은 임하고 또 우리는 권능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와 동시에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세례 후에 받기도 합니다. 언제가 되었든 크리스천에게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귀한 체험이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체험입니다. 예수를 잘 알아도, 성경 공부를 해서 잘 알아도 이 성령을 모르면은 이 아볼로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없던 사람들, 또 베드로 설교 당시에 없던 사람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부활 재림 예수 다 믿어요. 근데 성령 체험이 없는 혹은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하든지 그 계명을,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는 거 아주 율법적이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은 다 1절, 2절은 그런대로 다 따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3절 되면요, 힘들기 시작해요. 갑자기 힘도 약해지고 소리도 작아지고. 그냥 대충 부르다가 4절 그러면 부르기 싫으니까 이제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부른 척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5절까지 있는 찬송가 되면요, 지금 신경질러요. 그래서 아주 입도 닫아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웃지 마세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복음성가는 1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는 다 따라 부르는데, 찬송가는 5절, 6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은 찬송가를 6절까지 작사하죠.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체험할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고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활기가 생깁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자아가 깨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나의 삶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바뀌고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끌어올려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 지휘자를 하는데요, 이분은 찬양 지휘를 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좀 그러지 말라 그래도 어지럽다고.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 찬양 지휘를 못한답니다. 뭐 불받아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는 그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성령 들어가 있죠? 성자 들어가 있죠? 모두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는 물론 요한의 세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물 세례입니다. 물로 주는 세례니까. 뭐 물에 빠뜨리든 물로 주든. 근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확신이 없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세례 받을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의 세례가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반드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절에 확신이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도 좀 약간 이상은 했어요. 막 누르고 그래서. 근데 49일도 안 지나서 오순절에 제가 정말 불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불을 받겠다. 성령을 받았다는 강한 체험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뭐. 강한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성령 받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른 것 같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강렬하게 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미풍처럼 임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왕이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느끼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모하시는 사람에게 강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교회 출석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왕이면은 좀 힘있게 성령 신앙생활을 좀 힘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힘들지 않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나 성령 받았어 그러면 야 성령 받은 꼴이 그거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2장 4절에 나오는 그 아홉 가지 은사 있죠. 뭐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은사라는 것은 그건 성령님 마음입니다. 그 즉시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방언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열매가 맺히려면은 계속 물을 주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무슨 뭐 고행을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자녀로 선택된 신분에 우리가 걸맞는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거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좀 강하게 느끼면은 이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면으로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 또 불 세례 차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들에게 성령을 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항상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